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수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메시지에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있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김 부부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 관여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미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외국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8천만 회분의 백신 가운데 5,500만 회분에 대한 배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21일 공개한 백신 할당 계획표에서 전체 지원 백신의 75%는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인 코백스를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는 직접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배포 시기는 기존 일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량 공급 문제가 아닌 물류상 장애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2일 리비아 내전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독일과 유엔은 오는 23일 열리는 베를린 회담에서 리비아 내전에 종식하고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리처드 노랜드 리아당 미 특사는 이번 회담이 합법적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해 12월 선거를 위해 곧 실시되어야 할 조치를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랜드 특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리비아에서 활동해온 외국인 용병 출국 문제가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 합법적인 리비아 정부가 외국 군대에 자국에서 떠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인도양을 통과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1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에 따르면 제5 항모 비행단과 호위함들은 지난주 남중국해에서 싱가포르 해군과 합동 훈련에 펼친 이후 인도양을 항행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를 보항으로 둔 레이건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돕기 위해 미 중부 사령부 지역을 순찰할 예정입니다. 레이건함은 현재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함을 대신하게 됩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레이건함을 중동으로 이동시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오는 24일부터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22일 오리엔트 실드 훈련이 내달 11일까지 일본 전역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리엔트 실드 훈련은 매년 양국 합동 군사작전의 시나리오에 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약 3,000명 규모의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참가합니다.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21일 성명에서 부쉐르 원전이 19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면서 약 3일에서 4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이 22일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시민 방위군과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정부군이 이날 오전 만달레이에 있는 시민 방위군 기지를 급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8명의 시민 방위군이 사망하고 8명이 체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TV를 시청한다라고 하면 거실에 앉아 큼지막한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나 연속극을 보는 걸 떠올리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TV 시청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TV 시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공중파와 케이블 TV 시청으로 64%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비중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리밍이란 실시간 재생을 말하는데요. 보기 원하는 방송이나 영상을 다운로드, 그러니까 내려받길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으면 즉시 재생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나 연속극 영화들을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TV 수신기가 없어도 되고요.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 게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언론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2019년 조사에선 스트리밍 점유율이 1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로 꺼졌고 올해 말이면 3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닐슨 보고서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주식시장 용어인 밈 주식에 관해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날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3일 수요일 북한은 함경북도 지방은 구름 많겠고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남도는 흐리고 새벽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자, 주요 도시의 기온 살펴보죠. 자, 평양 아침 최저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는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7도. 개성은 아침 최저 17도에서 낮 최고 2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자, 원산은 아침 최저 17도에서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고요. 함흥은 아침 최저 15도에서 낮 최고 23도, 청진은 아침 최저 13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도 22도까지 정도 오르겠습니다. 자,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동해는 오전엔 구름 많고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도 오전에는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는데요. 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밖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합니다. 넷 킹 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기에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리지 않다는 걸, 이렇게 노래하는 투영 들어보시죠.
too young to know. This love will last, though years may go. And then someday they may recall we were not too young a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앞서 라이시 당선인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미국이 5,500만 회분 백신의 국제 지원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벨라루스를 다시 제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 지도자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건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임기 4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라이시 후보가 약 62% 득표로 당선되면서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라이시 당선인과 로하니 현 대통령은 정치 색깔이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시 당선인은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서방 세계에서는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자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로하니 현 대통령은 중도 개혁 성향의 온건파 정치인으로 이란이 지난 2015년 주요 6개국과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데요. 8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월 3일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라이시 당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라이시 당선인이 이날 당선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젠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상대는 라이시 당선인이 아니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라면서 이 라이시 당선인을 배제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자 이란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직위인 건가요?
네, 이란은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않는 이 신정체제 국가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최고 지도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요. 최고 지도자가 국가 원수인데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종신제로 현재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격이 맞다는 거군요.
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그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이란과 어떠한 외교관계를 맺거나 지도자급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의 결정권자는 이란 최고 지도자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란과 당사국 간의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죠.
네, 이란 핵합의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이 핵합의에서 이행키로 했던 사항을 단계별로 축소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이 핵합의 복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고 있는데 이 핵합의 복원 협상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핵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재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사키 대변인은 하메네이 지도자가 핵심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비슷한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정권 교체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힘든 협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자 그럼 라이시 당선인은 이란 핵협상, 핵합의 협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라이시 당선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합의 복원 협상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미국은 즉각 핵합의에 복귀하고 이란에 가하고 있는 모든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핵합의가 복원된다 해도 바이든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이시 당선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이나 이란 인권 문제 등은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 협상은 2015년 핵합의 틀 안에서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시 당선인은 또 국제사회의 고립을 의식한 듯이 전 세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목표로 삼고 이웃,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라이시 당선인이 지금 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려있는 인물이라고요?
네,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지난 2019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올랐는데요. 사키 백악관 대변인과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둘 다 미국 정부는 라이시 당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백신 국제 지원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5,500만 회분에 대한 세부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백악관은 이달 말까지 8천만 회분의 백신을 국제사회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2,500만 회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미 발표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 백악관은 2,500만 회분에 대한 지원 계획을 먼저 발표했고요. 이번에 이 나머지 5,500만 회분에 대한 계획을 공개한 겁니다.
네, 자, 5,500만 회분 어떤 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나요?
네, 전체 물량 가운데 약 4,100만 회분, 그러니까 75% 정도는 국제 백신 공동 구매 사업인 코백스를 통해서 공급되고요. 나머지는 미국 정부가 개별 국가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지원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요. 코백스를 통한 지원으로 1,400만 회분 정도는 중남미 그리고 카리브해 국가들에 지원되고요. 1,600만 회분은 아시아 국가들에 그리고 1,000만 회분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할당됩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나라들에는 어느 나라가 들어갑니까?
네, 나머지 25%, 그러니까 1,400만 회분은 지역적으로 우선 급한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라크, 우크라이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 등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예. 자, 백신의 종류는 어떤 거죠?
네, 화이자와 모더나, 잔슨앤잔슨사 백신 3종으로 모두 미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승인을 받으면 이들 3종과 함께 제공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백신 전달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사기 대변인은 물량 생산과 확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 엄청난 규모의 백신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방안 또 선적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 대변인은 속히 선적할 수 있게 고대한다면서 이 지원 상황을 계속해서 공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표한 지원 국가 가운데 한국이나 북한도 포함됐습니까?
백악관이 21일에 발표한 나라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는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타이완, 캄보디아 등이 들어갑니다.
네, 한국은 앞서 지원을 받았죠?
네, 미국 정부는 이달 초에 2,500만 회분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에도 100만 회분의 백신을 제공했는데요. 비교적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등 특수한 안보 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북한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북한도 코백스를 통해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국제협력 차원에서 내년 중순까지 5억 회 분량의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코백스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92개국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벨라루스를 다시 제재했군요.
네, EU 외부 장관들이 벨라루스 내 반정부 세력 탄압, 또 라이언에어 여객기 강제 착륙과 관련한 벨라루스 관리들 그리고 기관들을 제재하기로 21일 합의했습니다. 이 조처로 제재 대상이 된 사람들과 기관들의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요. EU 여행도 제한됩니다.
네, 자, 이번 제재가 최근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군요.
맞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해 8월에 치른 대통령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벨라루스 당국이 수천 명을 체포하고 고문했다고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했는데요. 현재도 3천 명 정도 구금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라이언에어 사건도 빌미가 된 거죠.
네, 지난달 23일에 벨라루스 정부가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가던 이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를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켜서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 벨라루스 정부가 당시 비행기 안에 있던 자국의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벨라루스 당국은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비행기 안에 폭발물을 설치한 걸로 의심된다는 첩보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이 벨라루스 야권 운동가 라만 프라타츠케비치 씨를 체포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경찰은 비행기가 강제 착륙한 후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두고 EU가 이미 벨라루스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EU 정상들은 지난 5월 24일에 긴급회의를 열고 이 벨라루스가 EU 회원국의 영공 그리고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EU 정상들은 당시 성명에서 이런 행위는 유럽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납치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당시 EU가 영내 공항과 영공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벨라루스를 제재하는 것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EU 정상들은 더 광범위한 벨라루스 제재 방안을 이번 주에 논의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더 광범위한 제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벨라루스산 탄산 칼륨이나 석유 제품의 수출 금지, 또 유럽은행의 벨라루스에 대한 신규 대출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벨라루스 경제는 유럽은행 대출, 또 EU 투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처가 실현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도 벨라루스를 제재했군요.
네, 미국 연방 재무부가 반정부 진영 탄압을 이유로 들어서 벨라루스 개인 16명 그리고 기관 5곳을 제재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협력국들과 함께 벨라루스 내 민주주의 탄압과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1억 5천만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관련 사망자 수도 급감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시장을 뽑는 예비선거가 22일 진행됩니다. 이어서 미국 대학체육협회 소속 선수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대법원 결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1억 5천만 명에 이르렀군요.
네, 미국 전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백악관이 21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퇴치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죠.
네, 미국이 돌아오고 있다고 이날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이 적었습니다. 경제 사회 활동 정상화를 통한 일상 복귀가 이제 미국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새 정부 출범 후 단지 5개월 만에 3억 회 넘는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현재 실업률이 팬데믹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3억 회 넘는 접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접종 완료자 수가 1억 5천만 명인 건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네, 보통 백신을 두 차례 접종을 해야 면역 확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받은 백신이 세 종류인데요.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 제품입니다. 이 중에서 얀센은 1차 접종만으로 효능을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화이자와 모더나는 두 차례를 맞아야 접종이 완료된 겁니다.
네, 자 1억 5천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 확진자 통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20일 하루 확진이 9,800여 건 보고됐는데요. 한 달 전인 지난달 21일에는 2만 6,600여 건이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인 4월 21일에는 6만 3천 건에 육박했었는데요. 두 달 만에 약 6만 3천 건에서 9,800여 건으로 그러니까 6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겁니다.
네, 그럼 관련 사망자 수도 줄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가 270여 명인데요. 이 수치가 3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1억 5천만 명 접종 완료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4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년층을 제외하고 백신 접종 허용 연령인 12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거의 53%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수치를 보면 정부의 계획대로 진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부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성인 70%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도록 하자는 목표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었는데요. 22일 오전 현재 65.4%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일이 되려면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60% 선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70% 목표 달성은 그때까지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미 원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대다수 접종을 마친 걸로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접종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백신의 효능을 불신하거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접종률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곳들입니다.
네, 자, 접종률이 좀 낮은 지역, 주로 어떤 곳들인가요?
네, 1, 2차 접종 완료율 최하위는 30%에 못 미치고 있는 미시시피주입니다. 공화당 소속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데요. 리브스 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세운 성인 70% 1차 접종 백신 목표가 독단적이라고 이달 초 반발한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당국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리브스 주지사가 CNN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백신은 코로나 확진자 수를 낮추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면서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시시피주 외에 또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이 밖에 엘라바마주가 약 32%, 아칸소주가 33.4%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엘라바마주 지사도 공화당 소속 KIB 지사고요. 아칸소주 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 에이사 허친슨 지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접종 완료율이 낮은 곳은 33.6%를 기록한 와이오밍주인데요.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마크 고든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가 22일에 진행되는 거군요.
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시장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22일 시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예비선거는 주요 정당의 후보를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절차인데요. 이번 예비선거에서 결정된 후보들이 오는 11월에 본선거에서 맞붙게 되는 겁니다.
네, 공화당부터 살펴보죠. 누가 후보직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네, 커티스 실화 예비후보와 페르난도 마테오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화 예비후보는 만 67살 사회운동가인데요. 수호천사들이라는 자율방범단체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공화당 내에서 입지를 넓힌 상태입니다.
네, 자 여기 맞서는 마테오 예비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마테오 예비 후보는 만 63살 사업가입니다. 도미니카 출신 이민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지지선언에서 페르난도 마테오 예비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민주당 예비 선거도 좀 살펴보죠.
네, 민주당의 예비 선거는 사실상 본선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민주당 지지세가 매우 강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 공화당 후보와 대결할 11월 선거는 좀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는 겁니다. 따라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예비선거에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앤드루 양 예비 후보가 뉴욕시장 지지에 도전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앤드루 양 예비 후보와 함께 어떤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습니까?
네,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 캐슬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환경미화 커미셔너, 마야 와일리 전 뉴욕시 법률고문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은 만 60살 흑인 남성인데요. 경찰관 출신 정치인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선두를 달리는 중입니다.
네, 자 여론조사 수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네, 21일 공개된 입소스 설문조사 결과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1순위 선택 28%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앤드루 양 예비 후보가 20%로 뒤따랐는데요. 양 예비 후보는 앞선 여론조사에서 3, 4위권으로 처졌다가 상승세를 보이는 거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캐슬린 가르시아 전 커미셔너 15%, 마야 와일리 전 고문 13%로 나타났습니다.
네,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꾸준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면 당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게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권자 한 사람이 예비후보 한 명한테 기표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총 5명한테 순위를 매겨서 1순위는 누구, 2순위는 누구, 3순위는 누구 이런 식으로 5명한테 기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애덤스 구청장이 1순위 지지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30%를 넘지 못하고 있어서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뉴욕 현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비선거 승자를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1순위 선택 외에 남은 2순위, 3순위 등의 합계가 예비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현저한 기회가 있다고 입소스 측은 설명했는데요. 선거 전에 쟁점이 지금 애덤스 구청장한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재 뉴욕시의 최대 현안이 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범죄와 치안을 꼽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경찰 출신인 애덤스 구청장이 사업가 출신인 앤드루 양 예비 후보 등에 비해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아마추어 스포츠리그인 미국 대학체육협회와 관련한 결정을 내렸군요.
네, 미국 대학체육협회 NCAA가 학생들의 교육 관련 혜택을 제한할 수 없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1일 밝혔습니다.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하급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건데요. 앞서 캘리포니아 소재 제9항소법원은 대학들이 NCAA가 허용하는 장학금 외에 무료 컴퓨터나 대학원 장학금 등 교육 관련 보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네, 자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NCAA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NCAA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3월에 광란을 떠올리는데요. NCAA가 매년 3월에 주최하는 대학농구 선수권 상위 토너먼트의 별칭입니다. 사람들이 이 대회에 열광하다 보니까 3월의 광란, 멀치 매드니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대학 스포츠는 이렇게 미국의 프로스포츠를 뛰어넘을 만큼 미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나 예산도 막대한데요. 이런 대학 스포츠를 관장하는 곳이 바로 미국 대학 체육협회고요. 보통 영어 약자로 NCAA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NCAA가 여러 종목을 다 관장하는 건가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대학연맹이 있지만 미국은 통합기구인 NCAA가 미식축구와 농구, 배구를 비롯한 대학 스포츠 경기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0여 개 대학이 소속돼 있는데요. NCAA는 정규리그의 우승자를 가리는 토너먼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각 대학을 감독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권한이 막강하군요.
네, NCAA에는 세 개의 디비전이 있는데요. 디비전 1, 디비전 2에 속하는 학교들은 스포츠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한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고요. 디비전 3에 속하는 학교들은 수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수 아마추어 정신을 표방하는 대학 스포츠에서 돈을 받고 진학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수 선수들은 장학금 외에는 금전적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또 NCAA 규정에 정해진 장학금만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 수혜자 수도 NCAA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건가요?
네, 학생들이 경기에 뛴 대가로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대신 대학이 선수들을 위해 교육과 관련된 혜택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요. 과제물을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를 학교에서 제공해 주거나 졸업 후에 이 프로스포츠로 전향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장학금을 요청한 겁니다.
네, 이런 요구에 NCAA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NCAA 측은 대학 스포츠의 아마추어 정신을 해칠 수 있다면서 기존 규정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논란은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의 미식축구 선수였던 션 엘스톤 씨를 비롯한 몇몇 선수가 NCAA의 교육 관련 보상 규정은 불공정하고 연방 독과점 금지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요.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은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군요.
네, 대법원은 NCAA의 교육 관련 규제가 반경쟁적인 동시에 셔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셔먼법이란 건 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판결문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가격 담합 노동은 개인이 일한 데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유시장을 끝낸다는 점에서 독점 금지 문제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NCAA의 사업 행태가 불법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NCAA 측은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대학들은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고액의 교육 혜택을 제한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대학 스포츠와 프로스포츠의 경계를 흐리게 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네, 자, 그런데 NCAA 관련된 소송이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요.
네, 이번에는 교육 관련 지원과 관련해서만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거고요. NCAA에서 뛰는 선수들의 이름이나 사진을 비롯한 유명세를 이용해 돈을 버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소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법원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소송을 제기한 학생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승리를 계기로 앞으로 NCAA 관련 소송이 정의의 물결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NCAA 측은 앞으로 의회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밈 주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밈 주식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매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높은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밈 주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밈 주식이란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주식을 뜻합니다.
And after a year that has seen stock prices soar to record highs, a correction was long overdue. Think of the pullback.
밈 주식이란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표가 된뒤 엄청나게 많이 거래되는 주식을 밈 주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밈 주식은 특히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고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매입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밈이란 영국의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란 저서를 출간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밈은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시스와 유전자의 합성어로 문화의 전달에도 유전자 같은 중간 매개물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정보의 형식이 바로 밈입니다.
Wall Street remained cautious one day after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tumbled 186 points. Despite mostly upbeat news on housing,
지난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개설된 주식 토론방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나타났고 이들 주식을 밈 주식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가 밈 주식 투자자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헤지펀드나 주식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들을 통해 경영 위기에 몰린 회사의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인데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규합된 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한 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여 주가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들 기관 투자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매도한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밈 주식의 주가가 폭등합니다.
On Wall Street, the Dow Jones Index plunged more than 500 points Monday, its worst single-day drop since September 2001.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는 미국의 게임 유통 체인인 게임스톱이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 게시판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게임스톱을 대거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게임스톱 주가를 폭등시켜 공매도 세력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게임스톱뿐만 아니라 극장인 AMC 등도 개인 투자자들의 목표가 된 밈 주식이었습니다. 밈 주식은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성 매수에 따라 주가가 급등나갑니다. 이른바 레딧주라 불리는 AMC, 게임스톱, 블랙베리, 배드 베스 앤드 비욘드, 마이크로비전 등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의 등락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밈 주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2부 윌리엄 하워드 타프트 대통령 시대
1909년 3월 4일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고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 취임하고 몇 주 뒤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1년 정도의 여정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여행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친구인 태프트 대통령은 오랜 여행을 떠나는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자신이 루즈벨트 전 대통령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하긴 힘들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처음 얼마 동안은 대통령이 된 걸 실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님 하고 부르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주위를 둘러봤다고 하고요. 자신만만했던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달랐고 국가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방식도 두 말 할 필요 없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공화당에서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의원들 태프트 대통령에게는 등을 돌렸습니다. 자기 당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공격했죠. 진보주의자들은 태프트 대통령이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과 너무 가깝다고 지적했고 또 대통령이 특수이익 집단에 굴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보주의자들이 마땅치 않은 건 태프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태프트 대통령 역시 진보주의자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극단적이라며 맞섰으니까요. 같은 공화당 내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우호적이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태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진보적 사업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 시기에 별도의 노동부가 설립됐고 두 가지 헌법 수정 조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비준을 받기 위해 주의회로 보내진 수정헌법 조항들은 연방소득세 개정안과 상원의원 직접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경제활동에서 기업들의 경쟁을 막는 신탁을 해체하기 위해 루스벨트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들의 비판과 공격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수입 관세를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일은 기업인들과 진보적 공화당원 모두에게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추진했는데 캐나다 의회가 협정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환경보존정책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환경보전정책을 오히려 뒷걸음치게 하고 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국의 야생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행법상 민간개발을 막기 위해 공유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대통령에게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환경과 유적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적이 되고 있어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이런 힘겨운 투쟁과 실패는 대통령으로 보낸 4년이 태프트 대통령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간으로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하원 의장의 권한을 줄이려고 했던 문제로 최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원 의장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공화당원이었습니다. 진보적인 공화당원들은 하원 의장에게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이 문제로 공화당은 분열됐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행을 하는 중에 공화당의 분열 소식을 접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공화당 내 두 경쟁 세력은 모두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게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10년 6월 18일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날은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날이었는데요. 수십만 명의 군중이 뉴욕시에 모여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귀국을 환영했습니다. 연설과 악단의 연주, 가두 행진 등 성대한 환영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 분위기는 임기를 마치고 3주 뒤부터 줄곧 세계 여러 곳을 누비다 돌아온 루즈벨트 전 대통령에게는 완벽한 여행의 마무리였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여행 중에 한 일들은 대부분 크게 성공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몇 달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자와 코끼리 같은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잡은 사냥물을 모두 미국으로 가져왔고요. 스미소니안 협회에 기증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몇 달 동안 야생동물 사냥으로 시간을 보낸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아내 이디스 루스벨트와 함께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왕과 왕비를 만났고 빈을 방문해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통치자를 만났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독일로 건너갔을 때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전직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를 대규모 독일군 열병식에 초대했습니다.
독일의 군사력을 점검하는 자리에 독일의 황제와 나란히 자리한 첫 번째 민간인이 됐습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미국의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얼마나 중요한 손님으로 대접했는지 알 수 있는 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5년 영화 윌 스미스, 에바 멘데스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미스터 히치,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연애가 어렵다면 이 남자에게 연락하세요. 알렉스 히첸스, 일명 히치가 불리는 그는 연애의 초보인 고객들을 상대로 연애 코칭을 해줍니다. 어느 날 바에서 유명인 스캔들 담당 기자 사라를 만나고 데이트 컨설팅이 직업인 만큼 자신감을 갖고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웬걸 오히려 그녀와 만날수록 데이트에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알렉스와 사라가 바에서 만나기 직전의 장면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You can't get hi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a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ly.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입니다. Out of thin air 하면 난데없이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즉 무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Out of thin air means from nowhere or from nothing. Out of thin air. 그래서 사라가 말한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는 서로 모르는 상태, 아무 사이도 아닌 상태에서, 즉 난데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말하죠.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난데없이 그녀가 나타났어.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The magician pulled a rose out of thin air. 마술사는 난데없이 어디선가 갑자기 장미 한 송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라와의 연애도 쉽지 않지만 히치는 자기 일도 고객에 따라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는데요. 그의 새로운 클라이언트는 엘버트. 뉴욕 사교계에서 유명한 상속녀 알레그라와의 연애를 꿈꾸는 그는 연애에 서툴러도 너무 서투릅니다. 하지만 그가 좋은 남자라는 걸 꿰뚫어본 히치는 그를 전적으로 도와주지만 사라는 엘버트와 히치의 관계를 오해하기만 하고 평생 남의 연애만 도와주던 히치는 과연 꼴대로 꼬인 자기의 연애의 문제점들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You can't get hi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a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ly.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s for joining me on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